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아니면은 위기의식이 생깁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온 교우들이 안정되고 뭐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최근에 우리는 한동안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대부분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점 혹은 준비되지 못한 점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위기의식보다 편안함을 더 느끼기 쉬운 교회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가 편안하기만 한 교회일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을 하듯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가 위험할 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편안하다고 느끼면 방심하게 되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서 이 토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가 거북이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잠자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생활이 안정되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하고 혹은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토끼와 거북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경쟁에서 질까 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경쟁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사탄과 전쟁을 하죠. 사탄의 불화살이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날아오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1초라도 방심하면 그 순간 화살에 맞고 마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에베소 6장 11절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의 간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심하면 사탄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약해집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강하다고 느낄 때에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도 주님을 좀 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편안하면은 목회자나 또 여러 사역자들을 믿게 되고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은 첫 1년은 설교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죠. 이 목사 생각에 설교만 잘하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설교에다가 온 힘을 쏟습니다. 물론 이 설교 좋으면 그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은 아 이거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목회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양에 더욱더 힘쓰게 되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것도 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3년쯤 지나게 되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목사님은 그다음부터는 여러 세미나에 다니면서 배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교육이나 선교나 혹은 뭐 수련회 등등의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프로그램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설교로도 안 되고 인간관계로도 안 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목사가 뭘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목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 가지고서 목회할 수가 없으니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되니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목양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 따라만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계속 부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자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하거나 섬기고 있든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 식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보면은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제 설교 말씀과 똑 맞는 이 그림을 어디서 이렇게 잘 뽑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다음이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120년 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한 나라 남유다 백성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노예처럼 아주 숱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한 50년 내지 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숱한 고생을 하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처럼 지나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자, 70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저들은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성전도 하나뿐이고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다짐하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제사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저들에게 어디 성전 지을 만한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바로 이웃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분들의 이 성전 건축을 방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간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큰 낙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뭐 하나님의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중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사람이 포기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지요. 여기 순금 등잔대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순금 등잔대라고 하면 성전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등잔대 하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바로 이거였어요. 좌우에 큰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 큰 것이 두 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여기 우리 주보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으로부터 일곱 관을 통해서 소위 말한 파이프 아닙니까? 그 아래 일곱 등잔으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그릇에서 그 아래 일곱 등잔으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불이 붙으니까 감람나무가 있으면은 기름이 계속 공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이 계속 지어져 나가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가랴는 이 환상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의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스가랴가 정말 이 환상이 뭔지 이게 뭔지 성전인지 몰라서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놀라서 지금 천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스가랴와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힘과 성의를 다해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말 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겠냐고 하는 이 탄식어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이거지요. 일곱 등잔, 이거 성전이야.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고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성전 짓다가 지금 실패하고 낙심 속에 빠져 있지만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성전 건물 세워지는 것만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물 속에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주신 이 메시지는 성전 건물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전 세우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성전 건축이 어렵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입니다. 스가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과 이 스가랴 모든 백성은 인간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해달라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다. 절대 교회 일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교회, 교회가 평강이 넘쳐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정말 가능한 일이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렇게 큰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를 조금 더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교회를 내 힘으로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회 1년 지나면 문 닫을 겁니다. 7년, 8년 지났어요. 문 닫지 않았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교회를 조금 더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우리 힘으로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교회 부흥시킬 수도 없는데,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세워지고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올바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꾸준히 나가기만 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힘은 인간의 재력,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돈 가지고 됐습니까? 예산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은행에 어떤 잔고가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우리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용기나 정력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신력 쪽의 의미가 더 많은 그런 단어잖아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씻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도 안 되고 정치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열정이나 정력으로 온 힘을 모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돈이나 우리가 받은 정치력이나 우리가 받은 정신력이나 열정이나 사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빚이라고 하면 빚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좋은 어떤 마음도 주시고 정력도 주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베이직하게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도 주셨고 헌신한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헌금도 하고 나도 직접 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열정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면 선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훈련받은 것이 다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온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가 돼서 함께 협력해도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말씀 배웠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뭐 거의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능력도 저들은 받았어요. 훈련 받을 때 이미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도 저들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저들은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 받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 저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나가서 일하지만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역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받은 후에 이제부터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 통해서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한번 받고 나면은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내가 해나가게 되는, 성령님이 해나가실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로잡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지만은 우선 마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하자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장로 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된다.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든지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내 힘 찾고 그러기 전에 성령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 뒤로 제대로 된 아주 훌륭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 한 번 받고 나서 위대한 교회가 된 거 아니죠? 성령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 계속 받아가면서 좋은 교회로 이 교회가 계속 나아지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민교회로서는 교회가 이만하면 사실 안정되고 이만한 시설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왠지 뭔가 하나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 이것보다는 더 뜨거울 텐데 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더 많이 변하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려도 안정감보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은 다 편안할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 아닙니까? 편안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그 다음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될 때 이게 영원히 영원무궁이 그냥 내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러진 않을 터인데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먹거리 지금 뭐 잘 되고 안정될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들을 계속해서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새롭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불화가 일어날지 언제 다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입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딱 한 가지 성령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게 thirsty하게 돼가지고 이 물을 자꾸 찾게 되지 않습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이 물을 찾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물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영적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가장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각자 한다면.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뭐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있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요.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하게 기도하면은 은밀하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임하셔서 세상에 사역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오순절 그때 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강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임하실 때도 무슨 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때에는 언제 임하신 것이라고요? 교회에 임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은 여러분 정말 좋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겁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난 시간이 많은 요소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더 큰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또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사한 믿음이 되려면은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여러분 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뭘 행할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행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교육이라고들 얘기하죠. 정말 교육도 사람을 크게 변화시켜요.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세뇌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사람의 본질까지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지위가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의 본질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누가 바꿉니까? 성령님이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믿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육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음 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꿔지게 됩니다. 존재가 그냥 바꿔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열매를 주시면은 이런 본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품까지 바꿔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적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결코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고귀한 인품을 갖추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또 크게 부흥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평안할 때 방심하며 게으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 가지고 주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셔야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능력과 축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